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시각으로 19일 북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 전용기 편으로 이날 오전 2시가 넘은 시각에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히고 현장 영상을 비롯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영접하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경제와 안보 분야 협력 확대 등을 담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전망이어서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이 협정이 현재의 세계 지정학적 상황과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관계 수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17일 러시아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 수행단에는 드레이 벨로소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데니스 만투로프 제1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담당 부총리,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 유리 보리소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 사장, 그리고 올레크 벨로제르프 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해 러시아의 자원, 보건, 교통, 우주, 철도 분야 책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북한 국빈 방문 일정은 당초 18일부터 19일까지로 예정됐으나 푸틴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러시아 극동의 사하공화국의 야츠쿠츠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에 현지 시각으로 19일 새벽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러 양측은 확대 정상회담을 포함해 비공개 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협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형식으로 언론에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이 앞서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 2019년 4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났었고 지난해 9월에는 러시아 극동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17일 전략 반도체 파트너십 출범과 희토류 공동 투자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수도 뉴델리에서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이 같은 결과물을 냈습니다. 이후 나온 공동 발표 자료에는 두 나라 기업들이 전략 반도체 파트너십을 새롭게 출범했다고 명시됐습니다. 전략 반도체 파트너십은 정밀 유도 무기와 그 밖에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춘 전자장비의 플랫폼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미국과 인도 두 나라는 아울러 남미의 리튬 자원 프로젝트와 아프리카의 희토류 매장층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는 필수 광물자원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동 발표 자료는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한 지상전투장비 공동 개발을 비롯해 그 밖에 방위산업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과 인도의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결속해 나가는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조치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발표합니다. 백악관은 이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면서 해당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시민권 취득에 이르는 길까지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영향을 받는 인원은 어림잡아 5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고위 당국자들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번 구제 조치의 신청 자격은 17일 현재 미국 내 최소 10년을 거주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17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대 수천 명은 이날 예루살렘 시내 이스라엘 의회와 네타냐후 총리 자택 앞에서 새로운 총선 실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이번 시위 과정에서 9명이 체포됐다고 밝히고 시위대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사이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북러 간 협력 심화가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통해 탄약 등 추가 무기 지원을 모색하고 북한은 식량과 경제 지원은 물론 첨단 군과 기술도 얻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청진, 선봉, 해산 지역에서 오전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지만 대체로 맑고 뜨거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5도를 기록하겠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9일 새벽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간 국빈 방문 형태로 이루어지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북한 방문과 관련한 주요 일정을 소화한 뒤 베트남도 방문할 예정이어서 그가 북한에 실제로 머무는 시간은 24시간이 채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북러 정상회담을 포함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과 북러 정상회담을 한 이후 9개월 만에 답방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외국 정상이 방문하는 것은 북한이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경을 폐쇄한 이후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김 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는 등 북러 관계를 격상시킬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러시아 법률 웹사이트에 발표된 대통령령 문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하자는 러시아 외무부의 제안을 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지시한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 양측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중 이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이 협정이 기존 북러 간 체결 문서들을 대체할 것이라며 당연히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따르고 어떠한 도발적 성격도 없으며 어느 국가를 직접 겨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관계 격상이 군사협력 강화를 의미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러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안보 협력에 합의하거나 조약까지 체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18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또한 러측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대외관계 수준은 크게 설린 우호관계와 협력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동맹으로 나뉩니다. 북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0년 2월 친선과 설린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맺어지면 양국 관계가 크게 격상되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을 앞두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8일자에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 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한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며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해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 인도주의적인 협조 발전, 북러 고등교육기관 간 과학활동 활성화, 상호 관광, 여행, 문화와 교육, 청년, 체육교류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항들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등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푸틴 대통령의 기고 내용엔 북한과의 군사안보 분야 협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북러 관계가 격상되더라도 군사안보 분야 협력은 매우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아무리 찰떡궁합이라 하더라도 동맹으로는 갈 수 없는 거고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양측이 친하다는 걸 대내외에 과시를 해야 되는데 또 국제법적인 어떤 틀을 준수하는 모양새를 취하려면 결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밖에 없는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푸틴 대통령은 세계 주요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할 정도로 양국 간엔 서로 선을 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 기술이나 무기 제공 또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같은 동맹 수준의 관계 격상을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푸틴 대통령이 기고에서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을 언급한 게 북한과의 안보협력을 시사한 대목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유라시아 일대를 아우르는 지역 다자 안보협력 틀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관련 합의를 협정 내용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양자 차원에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까지 포함하는 동맹 조약으로 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유라시아라는 큰 틀에서의 지역협력 차원에서 북한을 어떻게 포섭해낼지 또 포함시킬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기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죠.
푸틴 대통령은 또 노동신문 기고에서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 금융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과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무역과 결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편 우샤코프 보좌관은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지 않고 푸틴 대통령의 방북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식 환영식, 양측 대표단 소개, 의장대 사열, 사진 촬영 뒤 회담을 시작합니다. 회담은 확대 형식 회담과 비공식 회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회담 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동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산책과 다도를 겸한 1대1 비공식 회담에서 대화를 이어나가며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비공식 회담에 긴 시간이 할당돼 있으며 필요에 따라 양측 대표단 일원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러 정상 간 비공식 회담을 사전에 공개한 것은 대내외적인 선전 효과를 노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러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 이후 고위층을 포함한 다양한 협의와 다방면의 밀착을 보여왔다며 북러 정상이 새삼스럽게 비공식 협의를 갖는다고 사전 공개한 것은 양국 관계를 대외에 과시하고 북한으로선 대내 결속을 위한 선전 소재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합의보다는 상징적으로의 북러 양국 정상 간의 친교, 또 우위, 협력, 밀착의 강도를 보여준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이 평양을 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물이잖아요.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의 선전에 활용하겠다. 거기에는 그런 비공개 회담도 포함이 돼 있고.
장용석 박사는 북러 정상 간 비공식 회담은 반미전선에 함께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정세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나아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 기간 중 북한 측이 마련한 공연을 관람하고 한국전쟁 때 전사한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에 헌화할 계획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평양을 떠나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러 간 협력 심화가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만의 우려는 아니다라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not just that these are concerns of the United States. We believe that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s something that should be of great concern.
그러면서 우리는 북러 간 안보 협력 심화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개의 탄도미사일과 만 천 개가 넘는 군수품 컨테이너를 불법적으로 이전한 것과 이들 군수품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것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seen over the past few months the DPRK unlawfully transfer dozens of ballistic missiles and over 11,000 containers of munitions.
이어 러시아가 북한 탄약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우크라이나인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나라도 이러한 심화되는 관계를 지지해선 안 된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자신이 찬성한 결의를 포함해 비확산과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존중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무기 확보에 더 나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뒷받침할 무기를 계속 찾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Oh, I think it is quite certain that he is continuing to look for arms to support his war against Ukraine. We have seen him get incredibly desperate.
이어 우리는 푸틴이 지난 몇 달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해졌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잃은 군사 장비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이란을 바라보고 재무장을 하기 위해 북한을 바라본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ll I can say is that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support Ukraine as it defends itself against Russia.
그러면서 파트너십을 따져보자면 북한과 이란보다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이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미국의 감시 역량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질문에는 물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에 우리가 실망한 이유라며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 계속 협력해 이러한 확산 문제를 감시하고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 발표와 관련한 BOE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곧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를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러 관계 심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푸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선거가 끝난 후 북한에 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그는 김정은에게 약간의 매력 공세를 펼치려 해왔으며 그것이 그가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방북 자체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두 나라의 관계 심화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사용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주의적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이 모든 일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매우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18일과 1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1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유럽연합 EU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어떠한 지원을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북러 양국의 국제법 위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17일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정치적 또는 다른 그 어떤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 발표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외교 정책을 펼친다면서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심화는 러시아의 고립과 절망이 깊어지고 EU의 대러 조치가 효과가 있음을 반영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태도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진정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기회주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또한 러시아는 최근 북러 간 불법적인 무기 이전을 은폐하기 위한 유엔 1718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연례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최소 여러 발 사용했다는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난 직후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과 1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크렘린국은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18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푸틴 대통령의 평양 국빈 방문 소식을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탄약 등 추가 무기 지원을 모색하고 북한은 식량과 경제 지원은 물론 첨단 군사기술도 얻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러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은 러시아와 북한 간 전술적 전략적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다음 단계의 협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러 간 새로운 전술적 전략적 관계를 가능하게 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며 그 전쟁이 끝나더라도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는 확실히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member, it was the Russian war against Ukraine that made this new Russia-North Korea tactical and strategic
러시아와 북한 모두 자신들의 협력 관계가 공동의 적인 미국에 대응하고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들인 한국, 일본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방문이 푸틴 대통령에게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거나 확대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에 대응해 식량, 연료, 비료, 재정 지원을 포함한 가능한 한 많은 분야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내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군사력 강화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전투기용 첨단 항공전자기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위한 엔진, 연료, 유도기술,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지원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 관련 기술까지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It's also helpful to remember that we are in uncharted waters now. There are things countries are doing now, including the Russians themselves, that people would.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지금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있다며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일들을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군비 통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러시아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종류의 지원도 절대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모스크바의 견해가 여전히 그런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군비통제 비확산센터의 존 에라스 선임 정책국장은 17일 VOA에 북러는 편의적인 관계라며 서로가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하는 것의 일부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may be possible that this is part of what the North is asking for. I haven't seen any indication that Russia would be prepared to.
에라스 국장은 러시아가 아직 그 특정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징후를 보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전쟁이 거의 끝난 것처럼 러시아가 최선을 다해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이자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가 애초에 탄약과 보급품을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유럽 담당 선임 부국장을 역임한 에라스 국장은 푸틴이 평양으로 가는 것은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공급품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무기 생산을 크게 늘렸다고 밝힌 것은 과장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It's difficult to understand what comes out of Russia because so much of it is propaganda. And so they will say that they have increased.
에라스 국장은 러시아에서 나오는 발언은 너무 많은 것이 선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들은 생산량을 20% 늘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5%에 가까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기간 무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며 미사일, 포병 무기 생산량은 22배 이상 증가했고 전자전 장비와 정찰 시스템 15배, 탄약과 타격 무기 14배, 항공과 드론 4배 각각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KI 소장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양국 관계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긴밀한 협력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a transactional relationship, but it is driven by a convergence of strategic interests around Ukraine.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기간과 북한의 러시아 지원 역량이 양국 관계의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반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불안정하다며 양쪽 모두 상대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for instance, if Russia goes too far in providing North Korea with advanced technology, it's easy to imagine.
스나이더 소장은 예를 들어 러시아가 북한에 과도하게 첨단 기술을 제공한다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첨단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보복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면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직접 공급하기로 결정한다면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중국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관련 첨단 기술을 전달하는 상황은 바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17일 BOA와의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바라보는 중국의 심정이 복잡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China actually welcomes North Korean shipments of weapons to Russia because it helps Russia.
세이모 전 조정관은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보내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피하고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해야 한다는 압박을 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석유를 대가로 탄약을 제공하는 관계에 그친다면 중국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잠수함이나 위성, 탄도미사일 등 민감한 군사기술을 북한에 제공한다면 이는 중국인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to do something that would upset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 don't.
세이모 전 조정관은 그러나 러시아에게는 결국 북한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면서 러시아가 중국을 당황시키거나 화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북한에 제공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기존의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의 관계 혹은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또한 두 지도자의 만남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약 9개월 만에 또다시 성사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원칙적으로 중국은 러시아가 관련 국가와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중국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My perception is that the Chinese do not like to see.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1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동북아 정세를 통제하고 싶은 중국 입장에선 푸틴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더 위험하고 상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중국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새로운 관계가 발전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은 항상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ecause they don't know what he will advise Kim. They don't know what he will give Kim.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중국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만들 필요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어떤 조언을 할지 모르는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게 있어 새롭고 위험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매우 발전된 기술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for Putin, this is, we know what he's getting already.
H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은 자국의 문간에서 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certainly enhanced military cooperation and diplomatic and political cooperation.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북한이 대담해지면 위험한 방식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위기나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점에 맞춰 한중 외교 안보 대화가 열리는 건 우연이 아니라면서 이는 중국이 매우 흥미로운 메시지를 러시아와 북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key Northeast Asian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리베 전 수석 부차관부는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푸틴과 김정은 사이에 결정된 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수사를 보면 모두 협력과 유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일반적이고 모호한 표현만 있을 뿐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양측이 어떤 합의에 도달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we don't know the meaning of because we don't know what agreements.
조셉 지트라니 전 미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BOA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북러 관계 강화로 향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핵 관련 기술 지원을 더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has to be concerned about the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과거 북한이 구소련으로부터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술을 많이 제공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첨단 기술 지원으로 대담해진 김정은이 한국을 향해 매우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며 이는 긴장을 빠르게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ssistance to North Korea with the satellite program, but more than just the satellite program.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면서 중국은 북러 관계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효과에 대해 우려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잠재적 갈등과 그것이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모두 중국에게 매우 우려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8시 30분쯤 남북한 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을 20m가량 침범했다가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북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이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군사분계선 표식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곳으로 북한군이 이곳에 지뢰 매설을 등을 하려면 수풀을 제거해 황무지로 만드는 작업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작업 차원에서 움직이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고 약 20분 뒤 북한군 4명이 또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재차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북방으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지역이 지난 9일 침범 지역과는 다르다며 계속 반복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4월께부터 북방 한계선 등 전선 지역 여러 곳에 다수 병력을 투입해 경계 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과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양국의 외교와 국방당국 실무협의체인 미일 확장 억제 대화를 열고 북한 문제 등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 등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중서부의 와이오밍주에서 확장 억제 대화를 개최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의 핵심인 확장 억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지속적인 장으로서 2010년에 EDD를 창설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EDD는 지난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의 방위 역량으로 뒷받침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데 이어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한 도전,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 그리고 불투명한 중국의 핵무기 증강 가속화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역내 억제에 기여하는 동맹의 재래식 및 미국의 핵 능력을 검토하고 억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군사태세와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보를 약화하는 중국의 핵무기 확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하고 양측은 전략적 위험 감소 방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중단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양측이 동맹의 정치와 외교, 국방 협력을 심화하고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며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의 준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통합적인 방식으로 양국의 공동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개선하고 동맹의 역량 및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지난 EDD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또한 특정 위기 시나리오에서 억지력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잠재적 행동 과정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EDD 의제에 정기적으로 포함되는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대표단은 FE 워런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임무 브리핑을 받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ICBM인 미니트맨 3 발사 훈련 시설도 시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 통제억제안전부 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 살상무기 정책 담당 부차관보, 일본의 신고 미야모토 외무성 북미 국장 차장과 아츠시 안도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공동 의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2010년 미일 동맹 태세와 핵 미사일 방어 정책 등을 포함한 전략적 억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EDD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바로 전 회의는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한 우려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17일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윌슨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북한은 100만 발이 넘는 포탄을 공급했고 이란은 수천 대의 치명적인 샤헤드 무인기를 공급했다고 말했습니다.
It sends also a very clear message to President Putin, but also to President Xi.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그 대가로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과 핵 능력 진전에 도움이 되는 러시아의 기술과 물자를 공급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아시아의 권위주의 우방들 간 연대가 확대됨에 따라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한국의 지도자들을 초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함께 국제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지키고 우리의 공동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들을 처음 초청했고 이후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정상회의에도 이들 4개국 정상들을 공식 초청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우리의 안보는 지역적이 아니라 세계적이라며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 노력의 주요 지지자가 중국이라는 것이 그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란과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돕고 있다며 그렇게 이것은 상호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t's global, not regional. And that's very clearly demonstrated in Ukraine.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비극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는 푸틴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도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국제법을 위반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영국 프로축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경기를 무단 방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여 경기를 녹화 중계하면서도 유독 한국 선수의 경기만 제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가 올해에도 해외 축구 경기를 무단으로 중계했습니다. BOA가 한국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등에 게시된 조선중앙TV의 프로그램 편성표를 확인한 결과 북한은 2023에서 2024 시즌 동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55회, 득점 장면 하이라이트 영상을 2회 방영했습니다. 북한은 각 경기에 프리미어리그라는 영어식 표현 대신 잉글랜드 최상급 축구 연맹전이란 용어를 사용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계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중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관계자는 14일 BOA에 프리미어리그는 북한과 이번 시즌 중계권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내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갖고 있는 한국 방송사 스포티비 역시 북한에 대한 중계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이 지난해에도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무단으로 중계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프리미어리그 관계자는 북한의 무단 중계 사실을 확인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사례 등이 담긴 문건을 BOA에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은 무단 방영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4대 축구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중계료가 비싸기로 유명하지만 북한은 이를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북한이 이번 시즌에도 한국 선수가 소속된 팀의 경기는 중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3에서 2024 시즌 동안 북한은 맨체스터 시티 경기 17회를 비롯해 첼시와 리버풀 등 유명팀의 경기를 각각 15회와 13회씩 중계했습니다. 그 외에도 노팅엄과 웨스트햄, 에스톤 빌라 등 전체 20개 팀 중 15팀의 경기가 조선중앙TV의 방영 목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의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과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튼의 경기는 제외됐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2023-2024 시즌에 5위를 달성하는 등 전통적인 강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울버햄튼 역시 시즌 중반까지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북한이 중계한 경기에 등장한 팀이 주로 상위권에 몰려있는 점으로 본다면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가 제외된 건 고의적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국 선수가 속한 팀의 경기를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은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의 경기를 무단 방영하면서도 16강전에 오른 16개 팀 중 한국의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제외했습니다. 이후 김민재 선수가 뛰는 팀이 8강전에 올랐지만 여전히 북한 조선중앙TV의 화면에 등장한 팀은 6개에 불과했습니다. 또 북한은 2022년과 2023년 스페인 라리가의 경기를 20여 회 방영하면서도 당시 한국의 이강인 선수가 활약하던 마요르카의 경기는 쏙 빼놓고 중계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 북한은 청진, 선봉, 해산 지역에서 오전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지만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맑고 평양 지역은 최저 20도에서 최고 33도, 신의주는 20에서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남북도는 대체로 맑고 용현 지역은 바람이 불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개성은 19도에서 34도, 사리원은 20에서 3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자강도는 중강 지역에서 오전까지 구름 많지만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강은 17에서 31도, 강계는 18도에서 33도를 기록하겠고 강원도와 함경남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원산 21도에서 35도, 함흥 19도에서 3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지역은 청진, 선봉, 오전까지 구름 많다가 한때 비가 내리겠고 나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청진 16에서 25도, 김책은 17에서 25도를 기록하겠고 양강도 지역도 구름 많고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모든 지역이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는 대체로 맑고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는 대체로 맑겠고 앞바다에서 역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5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은 정찰위성을 탑재한 새로운 위성 운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북한은 10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5월 27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북한의 최신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시험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는 또 하나의 유엔 결의 위반 사례이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5월 27일과 5월 29일 발사를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특별 정치 담당 로버트 우드 차석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외교에 참여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Yet the DPRK has continued to advance its unlawful weapons program at an alarming rate.
우드 대사는 하지만 북한은 2022년 초부터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무서운 속도로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사는 성공적이든 아니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모든 발사를 통해 북한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비난하고 이러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유엔 안보리의 시도는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차단됐습니다. 러시아는 또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유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만 천여 개의 무기를 실은 컨테이너를 불법 이전했다고 우드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No wonder. Russia vetoed the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mandate renewal in March. Moscow.
우드 대사는 러시아는 지난 3월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준수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보고와 분석을 거부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압도적인 다수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또 안보리 결의 준수 그리고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다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통일되고 명확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북한의 조달 활동과 수입 흐름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고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시각으로 19일 북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크렘린 궁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 전용기 편으로 이날 오전 2시 넘은 시각에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히고 현장 영상을 비롯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영접하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경제와 안보 분야 협력 확대 등을 담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전망이어서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이 협정이 현재의 세계 지정학적 상황과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관계 수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17일 러시아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 수행단에는 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데니스 만투로프 제1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 유리 보리소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 사장, 그리고 올레크 벨로제르프 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해 러시아의 자원, 보건, 교통, 우주, 철도 분야 책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북 일정은 당초 18일부터 19일로 예정됐으나 푸틴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러시아 극동의 사하공화국 야츠쿠츠 일정을 소화한 뒤에 현지 시각 19일 새벽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러 양측은 확대 정상회담을 포함해 비공개 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협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형식으로 언론에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이 앞서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 2019년 4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났었고 그리고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도 회담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17일 전략 반도체 파트너십 출범과 희토류 공동투자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수도 뉴델리에서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이 같은 결과물을 냈습니다. 이후에 나온 공동 발표 자료에는 양국 기업들이 전략 반도체 파트너십을 새롭게 출범했다고 명시됐습니다. 전략 반도체 파트너십은 정밀 유도 무기와 그 밖의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춘 전자장비 플랫폼을 다루는 것입니다. 양국은 아울러 남미의 리튬 자원 프로젝트와 아프리카의 희토류 매장층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는 필수 광물 자원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동 발표 자료는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한 지상 전투 장비 공동 개발을 비롯해 그 밖에 방위 산업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이 같은 합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과 인도의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결속해 나가는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조치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발표합니다. 백악관은 이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면서 해당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시민권 취득에 이르는 길까지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영향을 받는 인원은 어림잡아 5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고위 당국자들이 말했습니다. 이번 구제 조치의 자격 조건은 17일 현재 미국 내 최소 10년 동안 거주를 했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결혼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제 조치를 신청해 승인이 되면 영주권과 임시 노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3년간의 임시 체류 신분이 주어집니다. 또한 해당자들의 자녀들 약 5만 명도 같은 절차를 밟을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7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시위대 수천 명은 이날 예루살렘 시내 이스라엘 의회와 네타냐후 총리 자택 앞에서 새로운 총선 실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시위대는 또한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뒤 아직 풀려나지 못한 인질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하마스와 휴전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이번 시위 과정에서 9명을 체포했다고 밝히고 시위대와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가벼운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